마가복음 67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16번째.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것을 위해 사셨던 본인 주 예수를 봅니다. 이분은 씨 뿌리는 분이자 씨이십니다. 그분은 씨이신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그들로 그분을 경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을 그 안에 뿌릴 그분의 흙으로 제자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을 끝내셨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그들을 부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어떻게 제자들이 주 예수의 연속이 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두 방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 침례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실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으리라. 8절에서 그분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안의 침례가 제자들 위에 임하시는 영의 문제임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 위에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은 호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호흡은 내적인 무엇, 즉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호흡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후 40일 뒤에 주님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 위에 영이 임함은 생명이 아닌 능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내적인 그 영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능력을 위한, 즉 침례를 위한 외적인 그 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받을 때 그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물속에 잠깁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령 안의 침례는 우리로 능력을 갖도록 외적으로 우리 위에 임하는 그 영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에 관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생명을 위한 호흡으로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50일 후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호흡과 바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바람은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상징을 갖는데 이는 내적으로 생명을 위한 호흡과 외적으로 능력을 위한 바람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과 사역 안에서 주 예수에게서 우리는 또한 성령에 대한 이들 두 방면을 봅니다. 먼저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후 30세 때에 사역하러 나오셨을 때 성령이 그분 위에 임했으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본질적인 그 영의 문제였으나 그분이 성령 안에 침례받으신 것은 경륜적으로 그분 위에 그 영이 임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잉태를 위한 성령은 본질적인 반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성령은 경륜적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영은 그분의 존재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잉태하는 성령의 신성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처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었고 인간의 본질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두 가지 본질, 즉 신성한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30년 동안 주 예수는 하나님 사람으로 땅에서 사셨습니다. 30세 때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 그분은 본질이 아닌 경륜적으로 그분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 영께서 이렇게 주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존을 위하여는 그분께 그분의 신성한 본질이 되는 본질적인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을 위해서 그분께는 경륜적으로 그분 위에 임하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의 체험 안에서 제자들 또한 본질적으로와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본질적으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인 영을 받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생존, 즉 그들의 영적인 존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신성한 본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방면에서 영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여전히 경륜적인 영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경륜적인 영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경륜적인 영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 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경륜적으로 그 영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경륜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존재와 생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영적인 존재 안에서 사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에,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그들의 영적인 존재 안에서 살아있지 못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타락한 본성, 즉 육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계시한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을 때 분명히 그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존재의 근원으로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비록 그들 위해 경륜적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 안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존재를 위한 본질적인 영이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경륜적으로 그들 위해 임하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영은 믿는 이들의 체험을 위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 안에서 당신은 언제 성령을 본질적으로와 경륜적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거듭났을 때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거듭난 지 얼마 후에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의하면 우리는 1900여 년 전에 본질적으로와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믿는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이방인 믿는 이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륜적으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예시로 우리는 집을 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후에 그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형제의 아내와 자녀들은 언제 집을 샀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그 형제가 집을 샀을 때 그들이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인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았을 때 그 영을 받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을 믿을 때마다 주님이 그 사람 위에 숨을 내쉬고 그를 성령 안에 침례주기 위해 그에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는 영 단번에 영을 내쉬고 믿는 이들을 영 안에 침례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을 내쉰 것과 영 안에 침례를 주신 것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몸 안으로 영을 본질적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영 단번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의 아내와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출생하기 전에 그가 산 집에 참여하듯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자들로서 주님이 영을 내쉬신 것에 참여합니다. 이 하나의 경우에서도 그 아내와 자녀들은 다시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형제가 산 집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은 다시 영을 내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몸 안으로 내신 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그분의 몸으로 간주하셨으며 그들 안으로 성령을 본질적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50일 후 오순절날에 그분은 그분의 몸의 유대인 부분을 성령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뒤에 고넬료의 집에서 그분은 그분의 몸의 이방인 부분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그때에 몸을 위한 그 영의 완성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 주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의 믿음은 그를 주님과 몸에 연결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영은 그의 분깃이 됩니다. 이제 그는 주님이 본질적으로 영을 몸 안으로 내쉬신 것에 참여하며 경륜적으로 그분이 몸을 영 안에 침례준 것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영이 둘이 있다거나 그 영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 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의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본질을 위한 것이며 다른 방면은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의 첫 번째 방면은 본질적이며 두 번째 방면은 경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두 방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본질적인 영과 경륜적인 영.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영에 대한 두 노선, 즉 본질적인 영의 노선과 경륜적인 영의 노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륜적인 영과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본 뒤에 본질적인 영과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경륜적인 영.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안에 침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경륜적인 영을 언급합니다. 다음의 8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위에 임하는 영은 경륜적인 영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되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 영의 부어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와 제자들 안으로 호흡된 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전자는 그들의 영적인 존재와 생존을 위해 제자들 속으로 호흡된 영의 본질적인 방면이며, 후자는 그들의 일을 위한 능력으로 그들 위에 부어진 영의 경륜적인 방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의 경륜적인 방면이 두 번 언급됩니다. 8절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그 영의 경륜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건 역시 그 영의 경륜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성령의 경륜적인 충만을 받도록 아나니아가 다소의 사울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에게 오기 전에 사울은 이미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울은 본질적인 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는 그가 경륜적인 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하려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우리에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영의 경륜적인 방면을 언급합니다. 본질적인 영.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들은 본질적인 영을 언급합니다. 이 중에 한 구절은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것은 생활을 위해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됨을 가리킵니다. 6장에서 말한 봉사를 하는 데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인내를 겸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이 봉사를 위해 우리는 능력의 영이 아닌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영으로 충만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나 생명의 영으로 충만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지혜는 충만함이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영의 충만함임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반복하거니와 이것은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는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가득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에 있는 영의 충만은 능력이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적인 영의 충만입니다. 바나바를 말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그를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 역시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에서의 성령의 충만은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들은 능력이 아닌 생명을 위한 본질적인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구절들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성령의 두 방면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위한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을 보며 다른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우리의 일을 위한 그 영의 경륜적인 방면을 봅니다.